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상당히 좋은 비유라고 생각되는 어떤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여섯 아이들이 함께 재미있게 놀다가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한 어머니가 와서 자기의 세 아이의 손바닥을 각각 때리면서 다시는 그렇게 지저분하게 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 때린 후에 한 아이가 왜 저희 애들은 안 때려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저희 애들은 내 아이들이 아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집안의 아이들을 징계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찍질하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은 첫날부터 여러분에게 채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채찍질이 없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채찍질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아들은 다 징계를 받아야 하므로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의 징계에 복종함.
구절을 보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사도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고 그의 징계를 옳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끼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생명을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들의 문제에서 징계의 문제가 산출되고 징계의 문제에서 복종의 문제가 산출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들이기에 징계가 있고 징계가 있기에 우리는 다 복종해야 합니다.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안배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이 길로 들어서게 하고 이 길을 걷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원칙에 복종해야 하지만 또 한면으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안배와 징계에 복종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으로 족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안배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이 주는 유익과 가르침을 얻어야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요 올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주님의 계명에 복종할 뿐 아니라 주님의 징계에도 복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비록 주님의 징계에 복종하는 것에는 대가가 요구되지만 이는 여러분을 하여금 곧은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나 복종은 어떤 공한 말이 아닙니다. 많은 형제들은 저에게 당신은 저더러 무엇에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답변하기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복종할 일이 없을까봐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나절 징계하실 때 아마 여러분은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별로 순종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더러 복종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분의 모든 징계의 손길에 복종하라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은 저에게 왜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라고 말하며 왜 하나님이 길에서 저를 인도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질을 아시고 여러분도 자신의 성질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징계가 아니고는 복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징계를 통하여 복종을 배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천성은 거스르며 강박합니다. 우리는 개구장의 아이들과 같이 아버지가 몽둥이를 손에 들고 있지 않으면 결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책망하고 때리지 않으면 안 될 아들도 있습니다. 그에게 말하려면 먼저 두세 번 때리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먼저 두세 대 맞아야 말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아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 간단한 사람이 아니며 맞아도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우리에게 채찍질하는 것은 우리로 말을 듣도록 권하는 것이고 우리로 순종하도록 권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 당신의 징계에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의 행하심은 다 옳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10절에 보면 저희 육체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가 알듯이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징계할 때 그들 자신에게도 많은 결함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징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이것은 화풀이를 위한 징계가 아니오 형벌의 징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징계와 책망은 형벌이 아니라 교육으로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징계는 아프게 채찍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픔에는 결과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결단코 징계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못하여 여러분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율법적인 생각이요 법정에서 생각입니다.
그의 거룩함에 참여함.
그 유익은 대체 무엇입니까? 곧 우리가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품격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의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바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고 그의 성품과 품격에 참회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거룩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말한 거룩은 주로 하나님의 품격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심이 하나의 문제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 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한 거룩은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조각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년 동안 우리가 계속 주의해왔던 단어 조성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 속으로 점차적으로 역사하고 우리 속으로 무언가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한 거룩은 그분의 징계와 채찍과 그분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거룩입니다. 많은 징계와 역사의 목적은 우리로 그분의 거룩에 참회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채찍을 거칠 때 우리는 한 번 더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조금 더 거룩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을 때 거룩함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계속 있을 때 우리 성격은 점차적으로 거룩함으로 건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계속 있을 때 우리의 성품은 거룩한 성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징계의 결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만드는 것임을 알기 원합니다. 모든 징계마다 다 그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징계로부터 열매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모든 징계로 인해 거룩함이 조금 더 산출되고 조금 더 증가하며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거룩함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거룩함을 조금 더 초성하시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어쨌든 거룩은 계속 증가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품을 지어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하나님은 그의 환경 안에서 날이 갈수록 많은 환경을 예비하시는데 이것들은 그로 하여금 많은 징계와 채찍질을 받게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배워야 할 공과들입니다. 한 과목 한 과목 더해지는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씩 더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을 지어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징계가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서 10여 년 그리스도인이었던 동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헛되이 지나가게 하고 이 징계들로 우리 몸에서 효능을 잃게 한다면 이러한 손실은 실로 영원한 손실입니다.
주어진 거룩함과 조성된 거룩함.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징계 안에서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고 우리 안에 그의 거룩함을 조성하시며 그분의 거룩함을 조각해내십니다. 그분은 성결을 우리 안으로 조금씩 조금씩 역사하십니다. 우리같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 어느 날 안에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갖고 그분의 거룩한 품격을 갖기 위해서는 확실히 수년간의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합니다. 실로 우리에게 많은 타격과 안배와 인도와 저지함과 재촉하심과 실제적인 채찍질이 있어야만 우리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갖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이는 단지 성결을 은사로 여러분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에서 성결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약의 구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고 그런 다음 우리 몸에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우리 속으로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조성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할 때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온 은사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조성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특징입니다. 하나는 거저 주신 것이고 하나는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 중에서 한마디 분명한 것은 곧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로 연달하면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여기서 사도는 우리에게 당시의 눈을 특별히 주의하고 후에도 특별히 주의하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어떤 일이 하나님의 징계일 때 결코 그것을 슬프게 느끼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징계가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즐거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주님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않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즐거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항상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징계를 받을 때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를 배워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시에 즐겁게 느끼지 않고 슬프게 느끼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시험을 거치실 때에도 그것을 즐거운 것으로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것을 즐거운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시험을 거칠 때 그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면으로 여러분은 고통스럽게 느낄 수 있고 또 한면으로는 그것을 즐거운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느끼는 것과 어떤 것으로 여기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느끼지 않을지라도 즐거운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평안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그들의 눈을 항상 당시에 둘 것이 아니라 후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 말씀을 주의하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거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볼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맺을 의의 평강한 열매를 주의해야 합니다.
모압은 항상 평안하고 술이 그 찍기 위에 있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은 모압은 애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그 찍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분명합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시험을 거치지 않은 어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채찍과 시험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항상 편안하고 어려움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평안함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처하게 했습니까? 이는 술이 그치기 위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과즙이나 포도즙으로 만든 술이 찍기 위해만 있다면 그 밑은 포도의 찍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술은 위에 있고 찍기는 밑에 있습니다. 술을 온전히 맑게 하기 위하여는 술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야 합니다. 만일 옮기지 않으면 찍기가 여전히 밑에 남게 되고 한동안 지난 후에는 찍기가 술의 맛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먼저 포도를 발효시키고 그런 다음 이 항아리에서 저 항아리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야 합니다. 옮길 때 조심하지 않으면 찍기도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주 조심스럽게 옮겨야 합니다. 찍기가 따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옮기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릇을 찾아서 다시 옮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옮길지라도 찍기가 따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그릇에 옮겨야 합니다. 옮기고 옮겨서 술에 조금도 찍기가 없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압이 어려서부터 평안하고 술에 그 찍기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어려서부터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찍기가 항상 그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찍기를 제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찍기들이 다 제해지는 날까지 계속 옮겨져야 합니다. 모압은 찍기로 가득하기 때문에 비록 위는 맑을지라도 아래는 옮겨 부어진 적이 없습니다. 시험을 거친 적이 없고 채찍을 거친 적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여러분을 뿌리채 뽑아 버리십니다. 때로 어떤 형제는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해 뿌리채 뽑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때로 어떤 형제는 고통이나 시험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해 뿌리채 뽑히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철저하게 파쇄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찍기를 깨끗이 없애는 것입니다. 평안함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한 채찍질하십니다. 결코 평안함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압의 평안함은 그로 하여금 영원히 모압이 되게 했을 뿐입니다.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아주 좋은 두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모압은 이 항아리에서 저 항아리로 옮겨지지 않았고 이 솥에서 저 솥으로 옮겨지지 않았으며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형제님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래의 맛과 냄새를 원치 않으시고 그 맛을 제하고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본래 상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은 낡은 사람입니다. 즉 주님을 믿기 전에 그 맛이 주님을 믿은 지 10년 된 지금에 와서도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냄새가 지금까지도 여전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조성하심과 조각하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귀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원래 맛을 잃고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징계와 다루심을 주십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는 평강의 열매, 곧 의의 열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열매는 곧 의의 열매이다.
열매가 평강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평강이 있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징계 아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징계 아래서 슬퍼 보이는 것은 가나, 원망하고 거스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평강이 없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징계 아래서는 평강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먼저 여러분은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다투지 않으며 의견을 내세우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평강의 열매가 곧 의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열매가 있을 때 자연히 의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평강의 열매, 곧 의의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평강이 곧 의입니다. 여러분 속에 열매가 평강이라면 나타난 상태는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평강의 열매가 있다면 자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이 모압과 같이 어려서부터 평안한 나날을 지내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술이 그 찌개에 있는 것 같이 한 번도 사로잡혀가지 않음으로써 그 맛이 남아있고 변함이 없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전과 다름이 없고 10년, 20년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왔지만 그중 한 가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한 가지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냄새가 이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냄새가 여전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강의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고 또한 거룩한 품격으로 지어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품격을 우리 속에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손이 피곤해지고 무릎이 연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에게 낙심치 말라고 말합니다. 비록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해질지라도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와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우리가 많은 고난과 징계를 받은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징계와 채찍질은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징계와 채찍질을 당한 후에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평강의 열매는 곧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평안할 때 여러분은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잠잠한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복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거룩한 품격이 지어질 것입니다. 평강의 열매는 곧 의의 열매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눈으로 의로운가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은 자신이 평안한가, 순복하는가, 부드럽게 되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부드러워지고 복종하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서 거룩함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과거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거쳤을지라도 여러분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곧은 길을 만듦.
13절을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오늘 우리는 우리가 걸어왔던 곧은 길을 여러분 앞에 두는 듯 합니다. 이 길은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의 길이 곧음으로 여러분이 이 길을 감으로써 그들의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 여러분과 함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복종한다면 거룩한 품격이 여러분에게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이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그들의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 곧은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형제가 다소 어느 쪽으로 치우치고 곧은 길을 가지 않는다면 아마 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갈 길이 없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종하여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자신의 길이 올바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곧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다리를 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할 수 있고 그들로 고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도행전 3장의 앉은뱅이가 생각납니다. 그의 다리가 힘을 얻었을 때 그는 일어나서 걸으며 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고침을 받은 한 앉은뱅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앉은뱅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감으로써 그들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하나의 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